요번 학기에 공식적으로 쉬는 날이 일단은 제가 지금 이틀이 잡혀 있습니다. 그게 언젠가 하면은 3월 26일. 그날은 우리 RC 한인교회 연합 부흥회가 퀸즈에 있는 신광교회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날은 휴강하고 가실 수 있는 분들은 전부 신광교회로 갔습니다. 강사 목사님은 필라델피아에서 아주 이렇게 목회를 잘 하시는 분이에요. 이용걸 목사님입니다.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우리가 그때 우리 연합 부흥회 때문에 쉬고 그 다음 주 4월 2일 그날이 우리 고난일이에요. 그래서 그날은 우리 성경개혁을 쉬고 고난일 기도회를 합니다. 그날은 전부 양복도 까만 양복을 입으시고 까만 넥타이를 매시고 그렇게 나오셔서 우리 4월 그때가 4월 2일입니다. 이게 현재는 공식적으로 휴강하는 날이 그렇게 두 날입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가 급하게 무슨 장례가 났다든지 이럴 때는 비상연락망을 통해서 우리 오늘은 휴강입니다 이런 게 아니면 내일은 휴강입니다 이런 게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3월 26일 그날은 여기에 모이는 게 아니라 저기 그 신광교회로 모입니다. 4월 2일 고난일 기도회는 여기 모입니다. 그날은 우리 이 성경 책 교재를 가지고 와서 하는 게 아니라 그날은 우리 고난일 예배, 우리 주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무덤에 들어가신 그 고난일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합니까? 그러면 이 여름 방학 이 봄학기는요, 우리 초중고 학생들이 방학할 때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요 봄이 조금 길어요. 봄이 한 14회, 15회쯤 되지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방학하면 부모님이 아이들하고 같이 있는 시간을 가져야지 애들 집에 놔두고 우리 교회 갈 거야. 이게 좋지 않은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방학하면은 곧바로 우리도 종강을 하고요. 그다음에 아이들 방학 딱 시작되면은 우리 교회가 아이들과 함께하는 전교인 특별 새벽기도회가 일주일 있습니다. 그리고 개강할 때 아이들 개강할 때 전교인 특별 새벽기도회 아이들하고 같이 참석하는 그때는 영어 통역도 돼, 설교할 때.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날은 집에 가셔서 하여튼 어떤 거든지 이렇게 피해 나오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금요일날은 아프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임신하신 분은 금요일날 얘기는 하시면 안 됩니다. 피하셔서 딴날 얘기는 하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금요일은 아프지도 맙시다. 애기도 낳지 맙시다. 그러니까 금요일날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즐겁게 와서 커피도 나누시고 대화도 하시고 쉬시고 그러면서 성경 말씀을 이렇게 조금 깨달아 가시고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 머리를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능력과 이 무한대의 포텐셜을 주셨는지 우리 성경대학 시작하기 전에 먼저 그거를 증명하고 테스트를 하고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그 테스트하기 전에 옆에 있는 분들 서로 인사들을 한번 나누십니다. 참잘 나오셨습니다. 다시 인사 한번 하십니다. 우리 빠지지 맙시다. 예, 우리가 얼마나 똑똑하게 하나님이 만들어 놨는지 지금 앞에 딱 뭐가 뜨면요. 저하고 그걸 보고 쉬지 말고 그냥 읽어버리셔야 됩니다. 문장의 시작은 캠브리지 대학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직 띄우지 말고요. 뒤에 불을 꺼주시고 딱 이렇게 문장이 뜨면 우리 다 같이 읽을 수 있는 최고의 속도로 한번 빨리 읽어봅니다. 띄워주시죠. 캠브리지. 다 같이 읽습니다. 캠브리지 대학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 단어 안에서 글자가 어떤 순서로 배열되어 있는가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고 첫 번째와 마지막 글자가 올바른 위치에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다. 나머지 글자들은 완전히 엉망진창의 순서로 되어 있을지라도 당신은 아무 문제 없이 이것을 읽을 수 있다. 왜냐하면 인간의 두뇌는 모든 글자를 하나하나 읽는 것이 아니라 단어 하나를 전체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자, 참잘 읽었죠? 이거 문장 어떻게 생겼습니까? 우리 막 끊이지 않고 정확하게 읽었는데 캠브리지가 아니라 캠니브지 대학의 연결구가에 따르면 한 단어 안에서 글자가 어떤 순서로 배대열어 있는가 하는 하긋는은 중하여지 않고 첫째 번과 마지막 글자가 올바른 위치에 이끊느니 중하요다고 한다. 이제 불 켜주실래요? 성경도 제가 왜 이거 한지 아세요? 하나님께서요, 우리 이 뇌에 어마어마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잘 정확하게. 그래서 앞뒤 뭐꼭 끼워 맞춰야 우리가 다 아는 게 아니에요. 다 끼워 맞추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걸잘 소용하면 이게 다 맞아 들어갑니다. 이상하네요. 이걸 우리가 읽었다는 게 이상합니까? 제가 들어보니까 한 번도 틀리지 않고 다 읽으시더라고. 이거 캠브리지 대학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그렇게 읽지 이걸 연결 구가에 이런 사람 없지 않습니까? 성도님들 성경 읽어가시다 보면 앞뒤 이렇게 어떤 게 잘 연결이 안 될 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잘 보시면요, 그게 다 이렇게 연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 뇌에 희한한 이 기능을 주셨어요. 저는 이거 읽을 때마다 배를 잡고 웃습니다. 제가 읽으면서도 배를 잡고 웃습니다. 왜요? 제가 너무 똑똑해가지고. 이런 거예요. 이걸 어떻게 엉망진창이라고 읽어 막 넘어갑니까? 그런데 우리 눈이 딱 보니까 엉망진창이라고 읽어 넘어갑니다. 성도 여러분들, 교회 생활 하시거나 신앙 생활 하시면서 내가 다 하나하나 끼워 맞춰서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시지 말고요. 어떤 거는 턱 봐서 맞으면 대충 맞았다고 생각해서 넘어가시면 됩니다. 오늘 이제 성경 이제 진도가 공부를 해보시면 굉장히 빠릅니다. 그런데 똑같습니다.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보면, 아, 마태복음은 이렇구나, 마가복음은 이렇구나, 이렇게 잡힙니다. 오늘은 27과와 28과를 합니다. 이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교재. 교재 없으신 분은 아마 뒤에 있는 것 같아요. 27과. 제가 뭐 벌써 우리 성도님들 머리가 얼마나 청명한지 이거로 다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빨리 나가도 뭐 괜찮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집에서 이렇게 혹시 시간이 되셔서 이제 책을 보실 분들은요, 제가 간혹 제 거를 보여드리는데 하이라이트나 마크나 이런 것들을 꼭 사용을 하시면요, 재미나요. 그러니까 빨간색도 쓰시고 파란색도 쓰시고 노란색도 쓰면서 자기가 이렇게 표시를 좀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27과를 보시면요, 27과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제 신약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신약하고 구약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그게 우리 27과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누군가가 올 거라고 무엇을 해주셨습니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신약은요, 그것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약하고 구약하고의 어떤 그 약속이라는 표현을 써보면 약속과 뭐라고요? 성취, Promise and Fulfillmen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단어는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 구약에는 약속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보내겠다고, 그 사람을 보내겠다고 그런 약속이 꽉 차 있고요. 신약은요, 그분이 왔답니다. 그래서 약속과 성취입니다. 그래서 이 성취 부분인 신약에 오면요, 약속을 해놓은 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선지자 누가 가라사대, 누군가 얘기를 했는데, 그러는 이 구약의 인용이 이 신약에 오면 많습니다. 그리고 신약이라는 것을 통해서 구약이 완성이 되는 거죠. 약속만 했는데 이루어진 게 없으면 그게 온전하지 않잖습니까? 그러니까 구약은 뭡니까? 구약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 차 있고 신약은 성취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무슨 약속입니까? 메시아가 올 거라는 겁니다. 메시아 이름이 뭐죠? 예, 메시아 그분 호적에 등록한 이름이 예수예요. 자연인의 이름이 예수입니다. 메시아는 직함입니다. 메시아하고 똑같은 말이 그리스도. 한번 따라하십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메시아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리스도는 히라고입니다. 그리그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아이덴티컬 단어입니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뜻이. 누군가가 온답니다. 메시아가 온답니다. 누군가가 왔답니다. 성취돼서. 신약이 이제 성취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누가 왔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131페이지 보십시오. 131. 그런 내용들 쭉 나옵니다. 2번. 신약의 열쇠는, 구약에서는 약속했기 때문에 신약은 뭐라,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취입니다. 3번. 그러면 신약은 구약의 뭡니까? 그러면 응답된 거죠. 이루어진 거죠. 이제 그런 얘기 하고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요.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게, 5번. 사복음서. 27간 제가 빨리 넘어갈 거예요. 그 사복음서라는 밑에 그 중요한 단어가 있는 표현들이 있는데, 마태복음은 그 메시아 오신다는 그 약속해줬던 그 누구입니까? 왕이에요. 뒤에 사자는 알 필요가 없습니다. 뭐 사자, 소, 사람, 독수리 이건 모르셔야 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누구로 그립니까? 그러면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누구로요? 왕으로. 마가복음은 누구로요? 종으로. 종으로. 그다음에 누가복음은요? 인자로, 사람으로. 그다음에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적어도 요거 네 개만 외워 놓으시면 사복음서에 대한 큰 윤곽이 잡힙니다. 큰 윤곽이. 제가 한번 물어봅니다. 마태복음은 뭐라고요? 왕. 예수님이 왕. 마가복음은 예수님은 종. 누가복음은요? 예, 사람의 아들, 인자. 그 다음 요한복음은요? 하나님의 아들. 요 네 가지 됐죠, 그죠? 오늘 몇 번 물어볼 거예요. 그게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133, 134 그냥 쭉 넘어갑니다. 이제 28과. 28과는 좀 상세합니다. 마태복음.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이 신약이 제일 첫 번째 책이잖아요. 신약 성경에서 제일 먼저 쓰여진 책이 무슨 책 같아요? 예, 마태복음 아닙니다. 우리 이 박경련 진사님이 얘기했던 데살로니가 전서라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그거보다 훨씬 뒤에 써 있습니다. 그럼 마태복음을 왜 제일 먼저 갖다 놨습니까? 이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제일 앞에다 갖다 놨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 그러면 알잖아요. 그렇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알잖아요. 그 중에 마태, 마가, 누가 요 세 가지 세 책에 대한 별명이 있는데 요게 예수님을 보는 관점이 똑같습니다. 공통된 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를 공관복음 그럽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공관복음. 관자가 보다 할 때 관자입니다. 공관복음. 그리고 사복음서 그러면 그 뒤에 무엇이 들어갑니까? 요한복음이 들어갑니다. 요한복음이. 이제 치지 말고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뭐로 묘사했습니까? 왕으로. 마가복음은 종으로. 누가복음은 인자로, 사람.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 그러면 그 책을 딱 펴서 시작해 보시면 바로 나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왕으로 묘사했잖아요. 그 마태복음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왕은 족보가 필요합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종으로 오셨습니다. 제가 그냥 속한 표현을 펴면 종놈이 족보가 뭐가 필요합니까? 종은 뭐부터 해야 되죠? 일부터 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들어가서 보시면요, 예수님 이야기 딱 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곧 즉시 하는 모습이 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종은 뭐가 필요 없다고요? 족보가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뭐가 필요합니까? 그분은 왕이라는 그 족보가 이렇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나오고 그 다음에 다윗왕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6절에 가면요, 그 많은 왕들이 족보에 나오는데 딱 왕이라는 이름을 넣어주는 왕은 딱 한 사람입니다. 이새는 다윗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이렇게 쭉 나가는데 딱 한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실래요? 마태복음 1장. 그러니까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그러면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무엇으로 묘사합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묘사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무엇이 필요합니까? 족보가 필요합니다. 그분은 이런 혈통을 타고 났습니다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1장 1절부터 쫙 보면 족보 이야기가 쫙 나옵니다. 우리는 그 족보를 보면은 별 재미도 없고요. 무슨 의미인지도 모릅니다. 유대인들이 우리 이조 시대의 태종, 태세, 문단세 이거 보면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우리는 보면 이분들은 뭐 하셔서 이거 알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압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족보를 보면 우리는 잘 몰라요. 근데 유태인들은 보면 댐방합니다. 이게 뭐 어떤 라인인지. 1장 1절 보시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쭉 나가다 6절. 왕들이 그 다음에 계속 나오는데요. 요 사람만 왕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6절. 2세는 누구를 낳았습니까? 예. 그 다음에 솔로몬도 왕인데요. 르호보암도 왕인데요. 요시아도 왕인데요. 히스기야도 왕인데요. 그 다음에는 왕을 안 붙여놨습니다. 다윗만 왕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왕통을 물려받았습니까? 그럴 때 다윗왕 계통이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에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로 오셨습니까? 왕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그 다음 우리 그거 한번 보여주실래요? 제가 그 사복음서 독자들 이야기 나오는 거. 예. 마태복음 왕으로 이렇게 묘사를 했는데 누구를 겨냥한 어떤 독자를 겨냥했습니까? 유대인들을 겨냥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한테는 유대인의 족보가 먹혀 들어가는 거죠. 유대인들한테는. 그거 예를 들면 이방인을 염두에 뒀다 그러면 거기 이 족보가 왜 들어갑니까? 다윗 왕 계통의 족보가 왜 들어갑니까? 마가복음은 로마인이 독자입니다. 그리고 종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게 아니라 섬기려 하고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누가복음은 헬라인을 독자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 관한 누가복음 읽어보면요, 제일 예수님이 인간적인 모습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에 없는 이 비유들도 여기에 많습니다. 탕자의 비유는요,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탕자비를 읽으면 아버지의 사랑 이런 그 사람적인 냄새가 나는데 그 아버지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빗대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렇죠?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온 세상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독자를 겨냥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냥 참고로 알아놓으시되 요 부분은 꼭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해하기가 성경을 읽어서 이해하기가 너무너무 쉽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을 누구로 묘사합니까? 왕으로. 마가는 누굽니까? 종으로. 누가는 인자로, 사람의 아들로.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인자는 메시아의 다른 칭호입니다.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 인자잖아요. 그렇죠? 요거 네 개 이렇게 좀 잘 외워놓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이제 135시면요. 사복음서, 마태복음은 메시아를 왕으로 묘사했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묘사했습니다. 마가복음은 여호와의 종이라 그랬고, 누가복음은 인자라 그랬고,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합니다. 마태복음 누가 썼습니까? 예, 네, 마태복음 마태가 썼습니다. 제가 왜 질문을 하나 그러면, 마태는요, 돈을 너무너무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마태 직업이 뭐예요? 세리잖아요. 돈을 긁어 모았던 사람이에요. 돈 맛을 아는 사람이에요. 돈을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이게 자기 인생을 보장해 주는지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를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예수님이 지나가면서 마태복음 뭐라 그러죠? 딱 한마디 합니다. Follow me. 나를 따르라. 그때 이 마태의 가슴 속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좋은 직업을 다 물리치고요. 그렇게 좋아하던 돈을 다 팽개치고 그때부터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성도님들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 앞에서 결단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결단 안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단 안 한 사람들은 어떤 종류의 사람입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뭐 서기관들과 제사장들과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도 결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서 결단한 사람들은 누굽니까? 이런 마태나 베드로나 뭐 야고보나 요한이나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붙들어 쓰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공부하고 이렇게 보면서 우린들 왜 돈이 싫어요? 그렇다고 너 따라와라 그러면 우리 직장 다 버리고 가진 않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시대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한테 중요한 게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주 예민하게 그리고 가슴을 열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이러면서 따라 이렇게 가야 되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마태는 세관에서 돈을 이렇게 계산하고 세금을 거두고 있다가 예수님이 너 나 따라와라 그럴 때 그냥 다 버려두고 따라간 사람입니다. 그가 마태복음을 썼는데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가복음을 보고 자기 기억을 더듬어서 이렇게 썼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건 저렇건 마태복음의 저자는 누굽니까? 마태복음의 저자는 마태. 지금은요? 세리.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세리와 죄인들 이런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때 세리도 죄인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나오는 죄인들은 주로 창녀들을 얘기할 때 죄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제 넘어가 봅니다. 3번으로 가시면요. 135페이지 3번. 우리 세리가 부름을 받는 거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9장 9절. 예. 여기 이제 마태복음의 저자가 예수님을 쫓아가는 모습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조치라 하시니 일어나 조치니라. 예수를 만난 사람들입니다. 성경 보시면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에 그 다음에 우리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만나서 돌아서지 말아야 되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예수님 분입니다. 그렇죠? 이게 마태는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쫓아다니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시면요. 예수님에 대한 묘사가 족보가 끝나고 나면은 예수님 이름도 지어줍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이름을 예수라 하라. 왜 예수라 합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그런 얘기하면서 너무너무 중요한 표현이 마태복음 1장에 나옵니다. 그 표현은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 표현은 임마누엘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또 다른 별명, 임마누엘. 우리 마태복음 1장 성경구절 한번 주실래요? 예. 이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누구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모습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 그러는 요게 무슨 뜻입니까? God with us입니다. God be with us. God with us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이 누굽니까? 예수님은 왕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어떻게 해요? 함께 계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마태가 따라오라 그래서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가만 보니까 그분은 왕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이에요. 가만 따라다니면서 보니까 그분은 고난을 받아도 왕이고 십자가에 매어 달아도 왕이고 그분은 무덤 속에 들어가 있어도 왕이고 그분은 왕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무엇으로 묘사합니까? 왕으로 묘사합니다. 그래서 1장의 처음 시작은 뭐로 합니까? 왕의 족보로 시작을 합니다. 족보가 딱 끝나고는 그분 이름은 예수라고. 근데 그분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거라고. 그래서 마태복음은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왕으로 오신 그분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마태복음 18장으로 가보시면요. 그분은 두세 사람이 우리 모여가지고 예수님 그리고 기도하면은 그 왕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마태복음 28장 20절로 가보시면요. 우리 전도하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무언가 할 때에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어떻게 해요? 함께 하리라. 그러니까 마태복음 처음과 끝과 중간이요. 전부 왕인 내가 함께 하겠다는 임마누엘입니다. 우리 성경구절이요. 마태복음 1장 23절인데 여기 예수님 또 다른 별명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우리 18장 20절 한번 줘보실래요? 네. 왕이요. 왕이. 왕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드리면 우리하고 함께 하겠답니다. 얼마나 좋아요. 성도 여러분들 힘든 일이 있거나 어려운 일이 있거나 그러면 이거 뭐 하면 되죠? 지금 이거 무슨 얘기하는 거죠? 예,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은 그 왕이신 그분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나도 같이 있겠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성경구절 잘 붙드셔야 됩니다. 마태복음은 처음과 중간과 끝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이 머리가 잘 돌아가는 것 같아요. 마태가. 28장 20절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어떻게 해요? 이거 임마누엘이잖아요. 임마누엘. 그 마태는 왕으로 오신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와 어떻게 한다고요? 늘 함께 계십니다. 요한은 이것을 어떻게 보는지 아세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분은 우리와 함께 장막을 치고 함께 거하는 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뭐 하심에? 거하심에. 꼭 거하시는 게 하나님 임마누엘이지 않습니까? 요한은 그런 각도에서 봤고 마태는 어떻게 봤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기도하는 중에 계시고 전도하는 중에 계시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곳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그 주님 붙드시고 평생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이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경이 두세 사람이 기도해도 함께 있겠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임마누엘 됐고 마지막 이 마태복음 마지막 성경까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넘어가 보시면요. 135페이지 본서의 구조 이런 것들은 그냥 쭉 넘어가셔도 되고요. 5번 개요 1장에서 4장 왜 족보가 맨 처음 나오는가. 왕의 족보라 그랬습니다. 조금 넘어가셔서 그래서 이제 다윗왕에 관한 이야기들이 쭉 나오고 지금 여기는 없는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한 게 있습니다. 그 예언이 뭡니까? 그러면 그분이 이 땅에 오기 전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을 거라 그랬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세례요한이죠. 세례요한이 이 땅에 왔을 때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까? 이제 마태복음 3장에 보면은 외모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 성경이 외모는 그렇게 중요치 않게 하는데 세례요한에 대해서는 외모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외모 한번 볼까요? 예, 이 요한은 세례요한입니다. 무슨 옷을 입었습니까? 약대들 요새 이거 입으려고 그러면 엄청 비쌀 거예요. 명품일 거예요. 허리에 뭐 띄었습니까? 가죽띠를 띄었습니다. 이것도 자연산일 거 아니에요. 짝퉁 아닐 거 아니에요. 음식은 뭐 먹었습니까? 메뚜기와 석청. 엄청나게 이거 오래 살 식사예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는지 아세요? 세례요한은 이렇게 해서 오래 살면 안 됩니다. 아무리 자연식을 하고 아무리 건강하게 살아도 세례요한은 자기 역할이 끝나면 빨리 떠나야 됩니다. 세례요한은 계속해서 살아있으면 누가 스팟라이트를 받습니까? 세례요한이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렇게 명품 옷을 걸치고 있고 자연식을 해서 오래 살 수 있는 건강한 사람인데도 예수님 오셔가지고 예수님 사역이 진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세례요한은 이 땅의 무대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이렇게 치워버리죠. 그렇죠? 그 치워버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습을 설정을 하셨죠. 누군가가 와서 춤을 예쁘게 췄습니다. 그래서 뭘 줄까? 나라의 반이라도 줄게. 그랬더니 아니에요. 그리고 엄마한테 가서 물어봤더니 그 엄마가 독종이에요. 진짜 독종이에요. 뭐라 그러죠? 세례요한의 모가지를 소반에다 한번 달라 그래라. 아, 그래가지고 돌아가십니다. 그거는 아주 비참한 모습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 역사를 진행하실 때는 반드시 아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역할이 끝났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대에서 퇴장하게 하십니다. 세례요한은 진짜 성경책을 열어서 보시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요한을 따라다니면서 세례를 받으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 수 있습니까? 막 죄의 고백을 하고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그러면서 막 수도 없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런 세례요한 가만놔두면 메시아가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같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세례요한을 이렇게 퇴장을 시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우리 한번 봤습니다. 요한은 약대 트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사실 이 당시에는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아주 그런 걸게요. 음식은 왜 그분인들 피자 먹고 기름진 거 먹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분 생활 스타일이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짧은 기간, 한 1년, 1여 년이라 그러죠. 이분이 예수님하고 친척이잖아요. 6개월 먼저 태어난 친척 형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먼저 데려갑니다. 성도 여러분들,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 왜 나를 그렇게 영광스럽게 막 이렇게 하지 않으시나요? 그럴 때 세례요한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세례요한 인기가 절정에 달할 때, 제가 늘 인용하는 말씀이 있죠. 세례요한 인기가 천장을 찌를 때 세례요한이 뭐라고 얘기하죠?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성도들 그 말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는요, 주님의 이름만 높아지고 하나님만 영광 거두시면 우리는 아골골짝 빈들같이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이렇게 숨어들어도 됩니다. 그런데 참 그 우리가 못된 속성이 있어갖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좀 떨어져도 되는데 나는 높아져야 됩니다 하는 게 이게 사람마다 조금씩 있어가지고 좀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 세례요한 잘 보시길 바랍니다. 저분은 짧은 생을 마치고 왔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세례요한 이렇게 역사 속에 왔다 갔지만은요, 누구 이름만 높았습니까? 예수님 이름만 높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이 역사가 지금 저물어 갑니다. 역사가 저물어 갑니다. IT에서 지진이 났잖아요. 그 다음 어디서 지진이 났습니까? 칠레에서 났죠. 그 다음 어디서 났습니까? 파키스탄에서 났습니다. 파키스탄에서 나고 어디에서 났습니까? 타이완에서 났습니다. 타이완에서 나고 오늘 또 어디 났는지 아세요? 인도네시아에서 났습니다. 제가 이거 지금 진짜 이렇게 지금 그럼 여지는 둘째 치고 세상이 이렇게 급박하는데도 우리는 막 너무 무뎌져가지고 이게 뭐 내 코가 석자라고 어떻게 제대로 살아보지를 못합니다. 성도 여러분들, 이 세례요한 잘 기억하길 바랍니다. 자기 이름이 그렇게 높아질 때도 오직 누구만? 예수님만.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기를 바랬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시는 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례요한 이야기 나오고 난 뒤 조금만 내려가 보시면요, 뭐 3번 세례를 받으시고 다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세례를 받으시고 또 무엇합니까? 세례를 받으시고 시험도 받으시고 그 다음 요거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지역에 있으면 크게 두 곳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하나는 북쪽 저 위에고 하나는 남쪽입니다. 북쪽 지역은 일컬어서 갈릴리 지역입니다. 갈릴리. 그건 외워놓으십시오. 그 다음 또 하나가 뭡니까? 밑에 유대 지역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는 어디서 받았습니까? 밑에 유대 지역에 와서 받았습니다. 사역은 어디서 주로 하셨습니까? 위에 있는 갈릴리 지역에서 했습니다. 거기에서 제일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돌아가시기는 어디에서 돌아가셨습니까? 예루살렘 있는 데서 와서 돌아가셨잖아요. 그 유대 지역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지금 이제 6번, 이렇게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번, 갈릴리 사역. 7번, 어디 사역요? 137페이지, 유대 사역. 제가 먼저 큰 제목을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동차를 안 타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마차를 못 타셨잖아요. 걸어서 주로 다니셨습니다. 어느 지역을 다녔습니까? 저 북쪽에서 고치시고 사역하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일하시고는 어디로 내려오십니까? 남쪽 지역으로 내려옵니다. 그 남쪽 지역 이름이 유대, 북쪽 지역 이름이요? 갈릴리. 됐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사역을 하셨어요. 근데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사마리아가 있으니까 일로 못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늘 이렇게 멀리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야 저리 올라가자 그러면서 어디로 올라갑니까? 사마리아 쪽으로 가잖아요. 사마리아 쪽으로 가다가 누구 만났습니까?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에 있는 그런 거 우물가의 여인 만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제가 큰 그림 얘기한 거 이렇게 보면 이해가 갈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유대인들 죽어도 상종 안 합니다. 죽어도 죽어도 같이 안 있으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서 사마리아 여인하고 이야기하잖아요. 어떻게 유대인이 나보고 물을 달라 그럽니까?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내용들이 있는 게 쭉 있고요. 6번 갈릴리 사역. 예수님이 뭐 하셨습니까? 가르치셨습니다. 관로 1번. 예수님은 많이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이 가장 집약적으로 많은 곳이 어딥니까? 그러면 산상수훈입니다. 산상수훈은 다른 거는 몰라도 요거는 외워놓으십시오.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렇게 세 장입니다. 제가 산상수훈은 그러면 이렇게 세 장을 얘기하십시오.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렇게 이제 제가 한번 합니다. 산상수훈은 다시 이 원래 대학교가 개강해갖고요 첫 시간에는 좀 버벅댑니다 서로. 제가 산상수훈은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렇게 마태복음까지 붙여서 하십니다. 산상수훈은 예,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는 뭐가 없습니까? 그런데 이적과 기사가 없습니다. 그냥 산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네.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5장, 6장, 7장은 그게 없고요. 8장 딱 들어가면 그때부터 뭡니까? 말만 있는 게 아니라 이분은 권능이 있네. 그러고 이적과 기사가 아마 10개가 딱 붙어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사역하셨습니까? 예수님은 가르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병도 낫게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하셨습니다. 그게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겁니다. 6장에서 1번 그분은 가르치셨습니다. 산상수훈, 덕, 윤리, 동기 이런 거 모르셔야 됩니다. 모르셔야 됩니다. 그냥 그분이 5장, 6장, 7장에서 산상수훈을 가르치셨다. 그럼 무엇 하시면 됩니까? 산상수훈은 이렇게 잘 묵상하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집에 가셔서 길지 않잖아요. 그렇죠?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그래서 이제 8장 들어가면 무엇이 나옵니까? 고치시기 시작하는 게 나옵니다. 그게 이제 2번, 관로 2번, 관로 2번. 그의 사역은 그럴 때 80장에 10개의 기적이. 그러니까 산상수훈 다음에 붙어 가지고 그렇게 막 10개가 나옵니다. 저는 집에서 다 찾았습니다. 이거 준비할 때 저는 이렇게 다 찾습니다. 이렇게 찾아서 적는데 산상수훈 제일 마지막에 가면요 예수님이 참 무서운 어떻게 보면 무거운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을 너희가 살아보고 신앙생활하면 길이 두 개 있느니라. 세상을 너희가 살아보면 문이 두 개 있느니라. 세상을 너희가 신앙생활을 해보면서 가보면 목적지가 두 개가 있느니라. 기초가 두 개가 있느니라. 이렇게 두 개로 갈라놓는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들 앙드레 지드의 무슨 소설 기억납니까? 좁은 문 기억나죠? 그게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지금 보시면요. 136페이지. 두 길, 두 문, 두 목적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두 길은 어떤 겁니까? 하나는 좁고 하나는 넓다. 두 길은 하나는 넓은 문이고 하나는 좁은 문이라. 근데 좁은 문으로 사람들이 안 갈라 그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두 목적지는 하나는 멸망이고 하나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는 길이고 두 기초는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예수 그리스도 기초 위에 짓자는 겁니다. 여기 제일 마지막 성경 구절만 한번 볼게요. 7장 24절에서 27절. 마태복음.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뭡니까? 천천히 한번 보실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어떤 자? 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으려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옵니다. 창수가 납니다. 바람이 붑니다. 그래서 그 집에 부딪힙니다. 그런데 무너지지 아니합니다.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영고요. 26절, 20절. 나의 이 말을 듣고 무엇이라고요?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습니다. 똑같습니다. 비가 옵니다. 창수가 내립니다. 바람이 붑니다. 그 집에 부딪힙니다. 그런데 무너집니다. 왜요? 모래 위에 지어놨거든요.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뭡니까? 그러면 네가 성경을 아느냐? 성경대학 나가서 성경 공부를 했느냐? 성경을 읽느냐? 그러면 반드시 그 다음에 뭐가 따라붙어야 되죠? 그대로 살아랍니다. 그대로. 읽으면 그대로 살아라. 은혜를 받았으면 살아라. 들었으면 살아라. 이게 특별히 산상수훈에는 너무너무 이렇게 강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과 소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원래 성경의 순서는 소금과 빛입니다. 소금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 빛이 나옵니다. 그 빛 이야기를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너희 행실을 착한 행실을 보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다니면서 예수 믿으세요 그러는 말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성경 한번 찾으십니다. 마태복음 5장으로 가셔가지고요. 마태복음 5장 13, 14, 15, 16. 마태복음 5장 13, 14, 15, 16. 제가 늘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창세기하고 마태복음하고 요한계시록은 계속 뒤적뒤적 소리나면 안 되는 거 있죠. 창세기도 빨리 찾으셔야 되고 요한계시록도 빨리 찾으셔야 되고 마태복음도 빨리 찾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다 첫 번째에 있기 때문에 첫 번째요. 예, 안 찾으신 분 아직 찾아도 괜찮습니다.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 14절 너희는 세상의 무엇이라고요? 빛이라고. 그래서 16절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저희로 너희의 착한 행실, 이게 빛이에요. 빛이에요. 막 성경 말씀을 딱 논리적으로 가지고 있어가지고 안 믿는 사람 만나면 그냥 1, 2, 3번 막 이렇게 하는 그게 아니라 안 믿는 사람이 보면 오, 저분 뭔가 달라. 저분은 말로 설명할 수는 모르겠는데 우리하고 사는 방식도 다르고 이렇게 해서요. 그 착한 행실을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인 거 결국은 알게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마태가 예수를 누구라고 그린다 그랬습니까? 왕으로 그린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가 왕의 시민으로서 살려면 이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이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면요. 무게가 달라요. 그냥 막 졸졸 있다가 왕이, 자기 신민이, 자기의 백성들이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럴 때는요. 이게 참 너무너무 은혜스러운 구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16절. 큰 소리로 봉독하십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그러니까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아, 목사님, 그 착하게 살아라는 국민학교 도덕 시간에도 얘기하는데요. 그 다르잖아요. 도덕 시간에는 문교부에서 검증해서 그렇게 만드는 거고요. 우리는 착하게 살아라 누가 얘기하는 겁니까?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빨간 거로 다 돼 있을 거예요. 빨간 거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쏘가도요,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순둥이 같이 살아야 됩니다. 요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눈이 너무 반짝반짝해. 아니, 예수님 때문에 눈이 반짝반짝한 건 괜찮은데 세상 나가서 앉으려고 손에 안 보려고 너무 반짝거려요. 성도 여러분들 조금 그럴 때는 이렇게 눈에 기운을 빼고요. 조금 흐리멍텅해야 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저거 잡아먹어도 되겠다. 괜찮아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사는 모습은 그렇게 착하게 삶으로서 누구 영광이 드러납니까? 희한합니다. 그때 하나님 영광 드러납니다. 우리 눈이 반짝이면서 손에 안 보려고 그러면요. 누구에게 욕을 보입니까? 어우, 저 누구쟁이? 예수쟁이. 예수쟁이는 안 그러면 좋지. 누구 아빠라 그러든지 누구 엄마라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꼭 그때는 예수쟁이 이랬습니다. 세상에 불교쟁이는 없습니다. 예수쟁이밖에 없습니다. 왜요? 진짜만 갖다 공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만.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옆에 분들 인사 한번 하십니다. 우리 착하게 삽시다. 또 한번 옆에 이렇게 격려합니다. 착하게 사는 줄 알아요. 이렇게. 예, 우리 저분 어느 교회 다녀? 동산교회 다녀? 이렇게는 돼야 되잖아요. 예, 다른 교회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어느 교회에 다녀? 그럼 그 교회 이름이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나와야 되잖아요. 나와야 되잖아요.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고 요구하는 게 뭡니까? 그러면 착하게 사는 겁니다. 착한 사람은 말도 착해야 되죠. 표정도 착해야 되죠. 마음도 착해야 되죠. 그냥 말만 착하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영적인 아주 높은 수준이에요.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우리 노래 불렀잖아요. 하늘 그보다 어떻습니까? 높고 바다 그보다 낮고 우주 그보다 넓은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세상 나가서 그렇게 얇게 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한치 앞 내다보는 거 가지고 그렇게 난리를 치겠습니까? 죽은 뒤에 우리는 갈 곳이 있는데 마태복음은요 참 재밌는 성경이에요. 이 사람 돈을 너무너무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착하게 살아야 된다고 쓰는 거 있죠. 예수님 말씀이지만 자기도 그렇게 살면서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그분은 나의 왕이라고. 그래서 그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다 얘기했잖아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도 그분은 나의 왕이라고. 그분은 무덤에 들어가도 그분은 나의 왕이라고. 그래서 그분은 동네에는 뭐 하십니까? 부활하시지 않습니까? 이제 거기 이제 빨리 한번 받아 적어 보실래요? 제가 찾았으니까 받아 얼른 적어 보시죠. 예수님께서 산에서 왕의 법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거 빨리 적고 우리 쉬도록 하겠습니다. 8장 1에서 4, 문둥병자 고쳤습니다. 8장 1에서 4, 10가지 기록, 기적이 있는데요. 산상수훈도 불같이 내뿜으셨지만은요, 그 다음에 산에서 내려오시면 곧바로 막 예수님께서 이적과 기사를 막 일으키십니다. 불쌍한 인생들을 돌봐주십니다. 8장 1에서 4, 문둥병자 고치시고요. 8장 5에서 13,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십니다. 8장 14에서 15,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십니다. 다 아는 얘기예요. 빨리 적어보십시오. 지금은 이게 성경 대학입니다. 성경 초등학교가 아니고. 그러니까 한번 불러보실래요? 베드로, 예, 장, 뭐 이렇게 안 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 8장 23에서 27절, 폭풍을 잔잔케 해주셨습니다. 8장 28에서 34, 귀신을 내어 쫓아주셨습니다. 귀신 쫓음, 이렇게. 9장 1에서 8,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9장 18에서 22, 야이로의 딸을 죽었는데 고쳐주셨습니다. 살리셨습니다. 9장 23에서 26, 혈루증 여인을 고쳐주셨습니다. 근데 이 혈루증 여인 그 읽어보면 참 대단해요. 이건 우리가 배워야 돼요. 예수의 어디에만 손을 대도, 옷가에만, 옷자락에만 손을 대도 내 병이 낫겠다. 이런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시면 그 믿음이 어디서 생겼습니까? 누군가가 바람결에 들려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 소문을 듣고, 내가 그분만 만나도 내가 낫겠다. 그래서 가서 퍽 만지지 않습니까? 성도는 믿음이 어디서 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이 여자 믿음은 확실히 거기 생겼습니다. 그런 소문 같은 거를 들었는데도 믿음이 생겼는데, 성도 여러분, 우리 소문입니까? 우리 성경책이 있잖아요. 우리 믿음은 결코 이 여자보다 작을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 그러면 손이 푹푹 이렇게 나아가야 됩니다. 이 여자가 혈류증 여인이 제 마음에 그 돈만 만져도 낫겠다. 그래서 만졌잖아요.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내 믿음이 낫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 믿음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9장 27에 31절 두 소경을 낫게 했습니다. 그 다음 9장 32에 34 벙어리를 낫게 했습니다. 얼마나 우리 주님께서 다양하게 병자들을 고치셨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9장 34 바로 밑에 보면은 9장 35절이라는 성경 구절 있잖아요. 그렇죠? 그 밑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그 외에도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우리 주님 어떤 분입니까? 산상수훈이 나오는 대로 우리에게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연약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만져주십니다. 지금도 이런 역사는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진행이 되고 성경 말씀이 완성되고 난 뒤에는 그 이적과 기사가 중심이 아닙니다. 이적과 기사가 중심이 아니라 말씀이 중심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도 보면요, 앞에 보면 어마어마한 이적과 기사가 있는데 끄트머리 가면 이적과 기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제일 마지막 성경 구절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죄수로 온 이태를 로마의 죄수로 있는데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데 금하는 자가 없다고 그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그러면 이적과 기사는 이렇게 주시지만 그게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예수에 관한 이야기가 풍성히 담겨 있습니다. 우리 그 예수님 죽을 때까지 잘 붙드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한 10분 쉬겠습니다. 10분 쉬고 20분 공부합니다. 제가 10시 되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첫째 시간이 조금 이렇게 좀 길어 보이죠. 둘째 시간은 커피 마시고 들어오면 금방이에요. 우리 다음 주 빠지지 맙시다 이럽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인가 하면 피도 열심히 마시셔야 됩니다. 예, 사람들 인사도 나누시고 제가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좋은 날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살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반가운 얼굴들 만나서 서로 웃으면서 성경 말씀을 가슴에 담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 나의 왕이신 그분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잘 모시고 신앙 승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름다운 관식으로 대접하는 가정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 기름진 것들과 주님의 아름다운 것들로 채워주시옵시고 또 우리는 그것 먹고 대화를 나누며 또 주님 앞에서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10분 쉬겠습니다. 나가셔서 커피도 드시고 교제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아, 이제 좀 빨리 합니다.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할 때 그 목표점이 있었고요. 그, 한 곳을 향해서 이렇게 나가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럼 그게 십자가입니다. 이제 마태복음 쭉 진행되다 보면은 유명한 13장에 가면은 뭐, 천국장이잖아요. 그죠? 발음이 이상합니까?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장입니다. 뭐, 씨 뿌리는 비유부터 해서 천국은 그게 13장 쫙 나오고요. 16장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런 질문 나오는 거 있죠. 그렇죠? 사람들은 누구라 그러더냐? 뭐 세례 요한,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굉장히 유명한 고백을 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건 네가 알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해 줬고 내가 내 교회를 교회는 누구 겁니까? 예수님 겁니다. 하나님 겁니다. 내가 내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겠다고. 그게 이제 16장에 나오고요. 그 다음부터 쭉 보면은 예수님께서 무슨 이야기를 하나 그러면 내가 십자가를 진다, 내가 고난을 받는다, 내가 어려움을 당한다. 그 이야기를 하고는 반드시 뒤에 플러스 뭐가 붙나 그러면 부활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 죽었다까지는 이해를 해요. 그렇지 뭐 왔다가 뭐 다 죽는 거 죽었다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그분이 살아나셨다.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걸 믿지는 않습니다. 이제 예수님 부활에 관한 우리 성경 구절 세 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넓지도 않는데 어디 갔나? 오, 예, 못 찾겠네. 제가 뜰 때는 가수를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왜 부러워하나 하면요. 가수는 히트곡 하나 치니까 평생 울거먹더라고. 요새도 김흥도 뭐 있죠? 호랑나비 한 마리가. 근데 목사는요, 이건 뭐 맨날 봐야 되고. 근데 지금은 이거까지 어디 가버렸네. 예. 예, 한번 보시면 우리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있는 세 개가 나옵니다. 찾아. 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예수님은요, 죽임만 당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죽임만 당한 게 아니라 제3일에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첫 열매가 되셨잖아요. 원래는 부활주일이 딴 날보다 좀 빠릅니다. 4월 첫째 주가 부활주일입니다. 그 다음 성경구절요.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어 어떻게 합니까? 죽임을 당하고 다같이 봉독하십니다. 제3일에 사야 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심히 근심하더라. 다음 성경구절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열두 제자를 따로 데리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우매 저희가 죽이기로 결안하고 19, 20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그럼 죽잖아요.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제3일에 살아나리라. 살아신 성도님들, 예수님께서는요 살아생전에 고난만 얘기하신 게 아니라 십자가만 얘기하신 게 아니라 무엇도 같이 얘기했습니까? 부활도 얘기했습니다. 성도님들,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까지만 믿으면요 그거는 100% 잘못 믿는 겁니다. 예수님은 패키지로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계시다가 가셨다가 다시 오시는 것까지 성경은 한 덩어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그 다음 어떻게 되십니까? 제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마태복음에 이렇게 쭉 있고요. 이제 중요한 마지막 부분으로 넘어갑니다. 마태복음 24장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시대 되어지는 일들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은 별명이 종말장입니다. 아까 마태복음 13장은 뭐라 그랬습니까? 예, 기억이 잘 안 나면 제가 발음을 잘 못했던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마태복음 13장은 무슨 장요? 예, 천국장. 예, 천국장, 천국장. 마태복음 24장은 별명이 종말장입니다. 종말장, 종말장. 부활장은 몇 장인가 하면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제가 계속 이제 그런 걸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드리면 나중에 다 외울 거예요. 그러면 믿음장은 어딥니까? 그건 아시잖아요. 그렇죠? 히브리서 11장. 사랑장은 어딥니까? 그러면 고린도전서 13장. 뭐 하여튼 하고요.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을 거라고 쫙 있습니다. 뭐 처처에 기근과 지진과 난리와 뭐 민족과 민족 이런 얘기 쫙 있습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고요. 또 다른 특징이 어떤 게 있습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무엇이 식어지리라? 예, 지금이 사랑이 사람이 사람에 대한 사랑이 막 살아날 때입니까? 아니면 막 식어지는 것 같습니까? 한국에서 뭐 선전하는 거 제가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 커피하고 사랑하고 어느 쪽이 먼저 식을까? 요새 얼마나 빨리 식는지. 우리 커피 한 잔에서 만날까? 그래 사랑이 막 이렇게 불 붙다가 단점이 보이고 뭐 한번 티각태각 하면은 커피 식기도 전에 사랑이 팍 식어버립니다. 그래서 커피하고 사랑하고 어느 쪽이 먼저 식을까? 마지막 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그러면 불법이 성함으로 이거 종말장이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리고 언제 마지막이 됩니까?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리. 언제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질 때. 그리고 그 어간에 해서 이 세상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의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은 육체들 가운데서 그걸 견뎌내거나 이겨낼 육체가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요? 24절, 36절. 그때가 되면은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적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내가 예수라 그런 사람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대한민국에만 내가 예수라는 사람이 3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또 쫓아다니는 거 있죠. 미친놈하고 미친 누구는요. 내가 예수라 그러는데도 그 쫓아다니는 거 있죠. 아, 참 희한해. 근데 전 세계적으로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다가 예언을 했습니다. 종말장에다가. 마지막 때가 되면은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그 사람들을 왜 쫓아다닙니까? 그러면 가짜면 어떻게 저런 일을 해? 그런 짓을 합니다. 그게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적과 기사가 일어나면은 저거 하나님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저 일이 일어나? 그러면 벌써 넘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요한 계시록을 보면은 하늘에서 으차 그러면 불이 뚝 떨어진다 그랬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할 만큼 이적과 기사를 나쁜 아이들이 한다라고 그럽니다. 그런 거 보고 쫓아다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 보고 쫓아다닙니까? 하나님 말씀에 맞나 틀리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하나 안 하나 그걸 보고 다니셔야죠. 이적과 기사는 딱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이적과 기사를 행한다고 그랬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무엇까지요? 불까지도 하늘에서 떨어진다고. 근데 예수님이 언제 오십니까? 이제 건너뛴 것들이죠. 그렇죠?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뒤에 또 있습니까? 36절 다음에. 예. 42, 44, 50. 그러니까 언제 주님은 오실지 모르고 이 세상은 그렇게 영적으로 어두워져가고 희한한 일들이 일어날 때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모른다. 그러므로 너희도 예배하고 있으라. 이거 참 무서운 때예요. 우리는 이쯤 그리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십니다. 또 그렇습니다. 생각지 않은 날 우리는 대충 짐작하지 않습니까? 이때쯤일까 저때쯤일까? 근데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주님이 언제 오십니까?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주님이 오십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에 이렇게 종말장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잡혀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게 이제 쭉 나오고요. 이제 우리가 보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그 죄가 얼마나, 예수님 우리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잖아요. 하나님이 그 죄가 얼마나 보기 싫고 더럽고 추했는지 하늘 문을 닫아서 보질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깜깜함이 3시간 동안 이 땅에 임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절규를 합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My God, why have you forsaken me? 왜 나를 그렇게 버리십니까? 이렇게 절규를 합니다. 그렇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막 침묵으로 일관을 하십니다. 침묵. 그렇게 하시고 나서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잖아요. 이제 조금 이따 살펴볼 텐데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은 십자가에 딱 달리시고 나서 몇 마디 말씀을 하셨습니까? 일곱 마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가상 칠언 또는 십자가상의 일곱 말씀 이렇게 얘기하는 이제 가상 칠언이 오늘 마지막이에요. 그 가상 칠언 나오기 전에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마지막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럴 때 성경을 보시면요. 우리 성경 구절 마태복음 27장. 예,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 그리고 히브리서하고 있는 거. 예. 예수님이 딱 운명하셨습니다. 그랬더니 희한한 일이 하나 일어납니다. 요거는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랬더니 뭐 무덤이 터지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마태복음에 있습니다. 그것보다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게 뭡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뭘 하나 찢어버렸습니다. 한번 찢을 게 그렇게도 뭐 많으실 텐데 왜 그 성경이 기록했습니까? 이제 보시면요. 예,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어떻게 됐습니까? 찢어져서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성소 휘장이 너무너무 두껍습니다. 그게 위에서부터 쫙 찢어졌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성막이나 성전에 가면은 마지막 지성소 있는데 이게 휘장이 있는데 특별히 성막이에요. 그게 무엇을 막아놨습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법궤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볼 수 없잖아요. 1년 대제사장만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아무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찢어버렸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제 누구든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 수 있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그것을 가만히 보니까 이게 이 뜻이구나. 그래서 그 밑에 제가 히브리서를 찾았습니다. 요거는 히브리서입니다. 요거는 마태복음이고요.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무엇을 얻습니까? 담력을 얻는. 이게 제가 다음에 다시 한번 찾아드릴게요. 이게 제가 잘못 찾았습니다. 성소가 예수의 이 휘장이 뭡니까? 라는 설명이요. 히브리서에 보면 나옵니다. 그 휘장은 예수의 육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육체를 찢을 때 휘장을 하나님이 찢으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법궤가 보이잖아요. 법궤를 보면 죽이는데 이제는 법궤가 보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오게 만들었습니다. 그게 이제 십자가 사건이에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지만 그 사건을 통해서 이제는 휘장을 찢어가지고 보통 사람들도, 대제사장이 아니지만 보통 사람들도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보이는 거예요. 법궤가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휘장은 뭡니까? 그럴 때 우리 이 히브리서 기자는요. 그 휘장은 예수님의 몸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장 20절. 예, 10장 20절. 미안해요. 20절. 뒤에 집사님 얼른 딱 한번 찾아 붙여주십시오. 10장 히브리서 10장 20절. 예. 예. 이렇게 휘장이 이제 있는데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라고 찢어놨잖아요. 마태복음에서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참 희한하죠. 마태나 마가나 누가는 그런 해석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행정에 대해서만 얘기했지만 히브리서는 누가 쓴지 모르지만 그 말씀 당하고 예수님 돌아가신 걸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딱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 마지막으로 무슨 말씀 하셨어요? 돌아가자. 예. 예. 하여튼 하고요. 좀 이따 이제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말씀 하시고 딱 운명하셨을 때 운명 딱 순간에 하나님께서 휘장을 딱 찢었습니다. 마태는 그냥 휘장만 찢었다 그러고 무슨 뜻인지 그때는 잘 모르셨던 것 같아요. 근데 히브리서를 쓰는 사람은 주님에 대해서 묵상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모든 것들을 쓰다 보니까, 오! 그 육체가 휘장이네. 그 휘장은 예수님의 몸이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몸을 찢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물리적으로 뭐를 찢었습니까? 성전에 휘장을 둘러 찢어버렸습니다. 그 휘장을 둘러 찢으면 우리가 바로 나갈 수 있고 바로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면 다 죽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나갈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해서 예수님 돌아가셨는데 마지막으로 예수님 십자가상에 일곱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139페이지요. 오늘 떡볶이 드신 죄로 조금 더 할 거예요. 맛있던데요. 오늘 잘 먹었습니다, 간식. 139페이지에 보면은 제일 마지막 7언이라고 되어 있죠. 한 복음서에 일곱 개가 다 나와 있는 데가 없습니다. 여기 지금 일곱 개인데 제가 적으라는 말을 꼭 해야 됩니다. 요게요, 잘 보십시오. 제 말. 예수님이 순서적으로 일곱 마디를 하셨는데 그 순서가 지금 우리 차례 있습니다.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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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아닙니다. 위에서 1, 2, 3, 4, 5, 6, 7, 요렇습니다. 그 번호를 앞에 붙이시고요. 누가복음 23장 34, 누가복음 23장 43, 요한복음 19장 20, 이게 순서예요. 1, 2, 3 밑으로 1, 2, 3, 4. 그 다음에 요한복음 19장 28, 요한복음 19장 30, 누가복음 23장 46, 요게 5, 6, 7입니다. 숫자 붙였죠? 그럼 그 옆에다 하나 적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지 제가 십자가상의 7언은 외우게 해서 지금 다 외우지 않습니까? 근데 아직 못 외우시는 분들을 위해서 1번에다가는 용, 용용 죽겠지 할 때 용. 2번에는 낙서할 때 낙. 물론 다릅니다. 제가 지금 바로 적으라고 그렇게 합니다. 세 번째는 모, 모자 할 때 모. 네 번째는 기, 기차 할 때 기. 그 다음 오른쪽으로 가서 다섯 번째는 갈, 갈을 하다 할 때 갈, 갈, 갈갈이 할 때 갈.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성, 성공할 때 성. 일곱 번째는 탁, 탁발할 때 탁. 제가 지금 그렇게 표현했지만은요, 요거는 이제 한자를 제가 한 번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일곱 마디를 하셨는데 요거는 정말 외우기가 쉽게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딱 외우시는 분 계시잖아요, 그죠? 용, 낙, 모, 기, 갈, 성, 탁. 용, 낙, 모, 기, 갈, 성, 탁. 요게 뭔가 하면 지금 여기 누가복음 23장 34절. 하나님, 쟤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쟤들의 죄를 사해 주시옵소서. 이게 첫째입니다. 그래서 이게 용서하다 할 때 용자입니다. 얼굴 용자죠, 그렇죠? 용자입니다. 그게 1번입니다. 두 번째는 뭔가 하면요, 좌우에 있는 강도 중에 한 명이, 처음에는 둘 다 비난하다가 한 명이, 주님, 당신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러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어디에? 낙원에. 거기 낙자입니다. 낙자. 두 번째 낙자가 존학자입니다. 존학자. 그래, 용, 낙, 모자가 뭔가 하면은 예수님이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가 있는데 어머니보다 먼저 죽잖아요. 그 어머니가 그 십자가 밑에 와 있잖아요. 이 가슴이 찢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에게, 사랑하는 어머니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여자요. 이렇게 아들이라고 얘기하면서 누구를 소개해 줍니까? 사도 요한을 소개해 주잖아요. 그때 모자입니다. 그게 세 번째입니다. 용, 낙, 모, 기. 기자가 좀 어렵습니다. 요게 무슨 기자예요? 버릴 기자입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러니까, 용, 낙, 모, 기, 기. 나를 어찌해서 버리십니까? 성도 여러분들, 이거, 우리 고난일 같은데 아이들하고 혹시 예배들 드리지 않습니까? 한 3시나 뭐 이렇게 해서 예수님 돌아가, 그때요, 부모님이요, 요것만 그냥 딱 외워놨다가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뭐라 그런지 알아? 그리고 일곱 마디를 쫙 나가면 애들 눈이요 이만해질 거예요. 성경을 잘 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머릿속에는 뭐가 지나다닙니까? 욕, 낙, 모, 기, 기, 그 다음에 갈, 갈, 갈이 뭘까? 갈자 한번 보여주십시오. 갈, 예, 갈 뭐죠 이거? 목마르다는 거죠. 내가 목마르다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죄를 지고 가시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몸에 있는 거 우리 위해서 다 뽑아주시니까 내가 갈하다 그랬습니다. 용, 낙, 모, 기, 갈, 그 다음 뭐죠? 성, 이룰 성자입니다. 이룰 성. 예, 다 이루었다. 그 다음 마지막 일곱 번째가 탁자입니다. 탁이 뭐 같아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탁 하노이다. 탁. 일곱 개 쉬워요. 성경은 안 외우셔도 됩니다. 성경 구절은 다 외워가면서 몇 장 몇 절에 용나무 이렇게는 하실 필요 없지만 요 일곱 개는 외우셔야 됩니다. 이제 아마 앞에는 없어요. 한자로 이제 하나하나만 적으라 그랬습니다. 하실 수 있겠어요? 용, 낙, 모, 기, 갈, 성, 탁. 됐죠? 그렇죠? 한번 보고 하시겠습니다. 이제 적어놓은 거 용, 낙, 모, 기. 시작. 용, 낙, 모, 기, 갈, 성, 탁. 됐죠? 이제 안 보고 하십니다. 양심껏 안 보고. 예, 한번 하십니다. 저 손가락 보고. 시작. 용, 낙, 모, 기, 갈, 성, 탁. 됐죠? 아직 안 외워주시는 분은 이제 또 좀 보시고 하셔야 됩니다. 집에 가셔가지고 손가락으로 이렇게 외우십시오. 그러면 어마어마한 성경의 내용을 오늘 외우신 겁니다. 이렇게 일곱 자를 딱 외우셨는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한 사랑과 모든 이 십자가상에서 지나가던 생각들과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머니를 보면서 사랑하는 제자에게 부탁을 하는 그 심정이라든지 마지막으로 이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가 마지막으로 영혼이 떠나면서도 아버지 손에 내 영혼을 뭐 한다고요? 부탁하나이다. 사랑하신 성도들도 이렇게 일곱 마디로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뭐라 그런다고요? 십자가상의 실언 또는 가상 실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음악을 작곡하는 사람들이 가상 실언으로 작곡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하이든도 있고요. 가상 실언 곡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은요. 우리의 왕이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일곱 마디를 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돌아가셨습니까? 성경은 명백히 얘기합니다. 너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확정하셨노라고. 그분은 왕이신데 누구의 왕입니까? 우리의 왕입니다. 그 왕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다 쏟아주셨습니다. 그분이 등장하는 건 족보로 등장합니다.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장을 딱 열면요. 예수님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수님 찾으러 오지 않습니까? 별을 보고 막 오다가 별이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틀림없이 왕은 예를 수도에 날 거다. 그리고 수도에 막 들이닥치면서 내뱉는 첫마디가 뭐예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그게 첫마디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누굽니까? 예수님은 왕입니다. 부탁드립니다. 그 왕, 우리의 왕이에요. 그 왕 붙드시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승리하시고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임마누엘, 마태복음 18장 28절에 기도드리는 것에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기도드리는 것에는 함께 있겠다고. 마태복음 제일 끝 말씀,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겠다고. 그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왕이에요. 왕이에요. 우리 그 왕 붙드시고 주님 앞에 서실 때까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좋은 날 주시고 또 우리 마태복음을 크게 한번 살펴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을 너무 작게 보기도 하고 너무 낮게 보기도 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왕이고 채찍질 맞아도 왕이고 무덤에 계셔도 우리의 왕입니다. 하나님, 왕이신 우리 주님 잘 모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이 일들을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잘 이루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가정마다 사업체마다 힘이 들 때는 왕 되신 주님 앞에 왕의 이름을 부르면서 지혜롭게 기도하는 우리들 삼아 주시옵소서. 이제 어두운 밤길 돌아갑니다. 주의 신이 함께 하시고 밤에 잠을 잘 때도 우리 주님 꿈을 꾸면서 주님 은혜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